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찬송과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부족한 종이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여한 모두들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처럼 개인적으로 읽든지 함께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달고 또 금은 보화보다 가치 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심히 연약한 종이오니 아버지여 종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또 몇 마디 증거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 2장 아가서 혹은 아가라고는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 신랑을 사모함 그렇게 제목은 붙여봤습니다. 신랑을 사모함 15절 말씀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본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킬 것입니다. 아가서의 이런 말씀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가서가 단순히 부부의 사랑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의 사랑이면 뭐 여우 잡고 그런 거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임을 잘 나타냅니다. 봄이 와서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꽃들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며 인격과 삶의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이 교회 안에 포도원에 그것을 허무는 여우들이 있다 그렇게 본문은 표현합니다. 원문에는 여우들 복수로 혹은 작은 여우들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우들은 포도원의 잔가지들이나 잎사귀를 씹고 꺾고 또 땅굴을 파서 뿌리를 상하게 하고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것을 따먹는다고 합니다. 여우들이 그러니까 포도나무들을 다 망쳐놓는 거죠. 땅굴도 파면은 포도나무가 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열매 맺히면 그것도 막 또 자기가 먼저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들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포도원의 여우들, 작은 여우들, 큰 여우들, 여우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허무는 자들을 가르친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사자같이 드러나게 교인들을 해치는 핍박자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는 때때로 핍박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핍박한 일들이 있죠. 악한 세상의 정권들이나 이런 것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공산정권이나 이슬람 정권이나 그런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입니다. 사회주의 자체가 유물주의 사상이니까 무신론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여우들은 그런 핍박자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간교한 꾀와 속임수로, 여우들이 그렇죠, 간교한 꾀와 속임수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4절에 보면 너의 선지자들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그들 여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실제로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이런 여우들을 경계해야 된다. 여우들을 잡아야 된다. 여우 잡기. 여우를 잡은 것은 처단하라는 말이죠. 잡아서 쫓아내든지 하라는 것이죠.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그들은 참된 교인이 아니고 사탄의 일꾼이요, 사탄이 심은 가라지요, 쭉정이요, 쓴 뿌리와 같으다. 히브리서의 표현을 보면 쓴 뿌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작은 여우들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 악한 자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이단 사상이나 악행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본질상 여우입니다. 본질상 여우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혹은 거짓된 교인들을 분별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죠. 여우가. 여우가 포도원을 유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행할 것이니까 여우잡이를 해, 여우를 잡아서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고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자,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아가서에 이제 몇 번 앞으로 몇 번 비슷한 표현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도 나오고 나올 것인데 그것은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누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인지 서로 속해 있으니까 결국 서로 붙들려 있는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신부는 신랑과의 일체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합과 일치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소유를, 서로를 소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잡혀 사는지 알 수 없게 남편이 아내에게 잡혀 살고 아내는 남편에게 잡혀 살고 남편은 아내를 참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또 위하려고 하고 그런 관계가 참된 사랑의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사랑이 아니고 미움은 서로를 배척하고 마침내 분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사랑 때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예수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와 몸과 같이 일체된 연합되어 있는 정말 사랑의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미움이 그 속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우리 외야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터이고 우리가 주님을 미워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속량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처럼 영적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여기에 16절에 방금 읽은 표현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표현하는 서로 속해 있는 것과 같은 관계, 일체의 관계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와 같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떻게 있다는 것입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서로, 예, 서로 속해 있는, 서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 연합이 돼 있으면, 주님과 연합돼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 그렇죠. 포도나무의 이치가 그렇죠. 포도나무는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라지면 열매를 못 맺지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연합되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신자 노릇을 바로 할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끊어져 있으면 죽은 가지, 말라버리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순종이다. 믿음의 생활은 곧 주님과 연합된 것이죠. 믿음 없으면 주님과 상관없어요. 주님을 믿는 것,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우리가 모시게 돼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는 표현은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이고 또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 밖에 좀 계십시오. 내가 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 좀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밖 간섭하지 마십시오. 날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바깥에 문. 그래서 주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런 표현을 하셨죠.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불순종하게 되면, 죄 지으면 문 밖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생활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일체가 이미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의 세례, 중생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도록 중생시키실 때에, 그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 12장 27절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집에는 다 떨어져서 집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다 연합된 지체들이다. 그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우리들이거든, 우리 지체인데. 주님은 머리이시고, 머리가 죽으면은 몸이 죽어버리죠. 근데 머리가 살아있어야, 예, 머리가 살아있어야 머리에서부터 모든, 예, 생명의 역사가 온 몸에 전달될 것입니다. 뇌사 하면은 그러면 완전히 그런 기능을, 몸의 기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뇌사 상태라고 하지. 뇌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하면 뇌가 마치 뇌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잘 알 수가 없죠. 신비한데 영혼과 육체는 두 실체인데 두가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것인데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우리의 어디에 있는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뇌의 기능이 영혼의 기능하고 밀접하게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죽으면 뇌의 기능이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뇌가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가 끊어지면 안 되죠. 사람이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져도 살아요. 그러나 머리가 목이 잘라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건 사람이 더 이상 아니죠. 머리가 자른 상태에서 사는 것은 없어요. 죽죠.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머리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아서 이게 도움 각마디 온몸이 머리에게서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점점 자라 영적인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서 자라가는 영적성 이게 성화고 언제까지 성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지식이 우리의 인격성이 온전케 될 때 온전을 향해서 자라간다. 신부는 또 오늘 본문 여기에 16절에 신랑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계신다. 백합화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죠. 백합화는 하나님의 진실한 신실한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에서 신랑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내 사랑할 때는 우리가 신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러면은 아가서에서 번역할 때 잘 구별해서 번역해서 사랑하는 자는 신랑을 가리키는 말이고 내 사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가 찔려가지고 좀 아프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백합화가 가시가 찔리면 더 백합화 그 향 짙은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예, 퍼져나갈 것입니다. 백합화라고 표현했어요. 백합화는 신실한 백성을 가르키고 주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가운데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 신실한 자녀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주님이시다. 그들을 교훈하시고 예, 그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17절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우리는 날이 기울고 그만은 저녁일을 가리키는 날이라고 번역했는데 날이 새고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IV 성경이나 또 1901년에 번역한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라고 하는 ASV 성경이나 또 이런 그 또 구약의 언어 단어의 연구에 그런 권위 있는 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날이 샌다 아침의 시작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날이 기울고보다 날이 새고 날이 새고 그림자가 갈 때 갈 때까지 그 그림자가 가버리는 것은 날이 이제 새고 날이 새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 돌아와서 베데르 산 베데르 산, 베데르 산이라는 말은 갈라진 산들 이런 뜻인데 갈라진 산들, 골짜기 같은 산들이군요. 산들이 갈라져 있으면은 골짜기 같이 험한 일이 되겠지. 예,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그렇게 예쁘게 번역했네요. 지금은 날이 어두우나, 지금은 날이 어두우나, 날이 새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밤은 죄와 슬픈 일들이 많은 세상을 상징하며 세상을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대낮이라도 슬픈 일들이 많고 병도 있고 슬픔이 많은 그런 세상이죠. 세상이요. 또 어디 뭐 요새 그 막 나오는 것처럼 어디다 많이 투자했는데 엄청 누가 그 직원이 어떻게 1280억인가 얼마나 얼마나 예, 대단한 그런 심장을 가졌으면 그러는지. 그래서 그 많은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라는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네 봉급 받아서 열심히 거기다가 예, 펀드에 넣었다가 전부 하루아침에 그것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그들이 다 졸도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듯이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니까 그걸 밤이다 그랬어요. 밤과라고 밤이라고 표현하는 새와 죄와 슬픈 일들이 많은 세상이다. 그러나 낮은 성경에서 낮은 영광의 새 세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현실은 어두운 밤 같을지라도 머잖아 아침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땅 위에는 소망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소망의 시간표입니다. 또 신부는 날이 새어 아침이 될 때까지 신랑이 베데르 산에서 산으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베데르 산은 고난의 세상을 가리킬 것입니다. 갈라진 틈과 같은 골짜기와 같은 산들, 고난의 세상. 그러나 4장 6절에 보면 그 산은 모략산 유향의 산이라고 불리웠고 8장 14절에는 향기로운 산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주께서는 고난의 세상에서도 고난의 세상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뜻 같습니다. 기쁨과 그렇죠. 세상의 고난의 세상인 건 맞지만은 그러나 주께서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일마다 때마다 평안을 내가 주겠노라. 약속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엉터리 정치인들처럼 포퓰리스트, 포퓰리즘 정치인들과 같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헛된 공약들을 남발해서 사람들을 혹해서 표나 긁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기꾼 같은 정치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정확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고난의 세상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러나 이제 천국에 계신 주께서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그렇게 잘 뛰죠. 노루와 어린 사슴이 훌쩍훌쩍 잘 뛰는 달리기를 잘하는 그처럼 주님이 신속하게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주의 마음을 여기에 담습니다. 속히 오리라. 이제 천국에 계신 주께서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그는 노루와 사슴같이 속히 달려오실 것이다. 주님의 다른박질 실력이 대단하죠. 주님께서 날라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고자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시간표대로 조금 지체하고 있지만은 곧 오실 것이다. 믿습니다. 곧 오실 것이다.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대종말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주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택한 백성들, 택한 영혼들이 다 구원의 수가 차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제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교회 안에는 교회를 허무는 여우와 작은 여우 같은 자들이 있다. 여우들, 작은 여우들이 있다. 참된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실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죠.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시고 아들을 희생하셔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인데 성령님께서 구원의 운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그 교회를 살고 예,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허물어뜨려 교회를 허물어뜨려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겠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여우들 이런 이단 사설들을 전하는 자들 땅의 헛된 것들만을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실 것이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작은 이단과 오류도 용납하지 말도록 분명하다면 그 이단과 오류가 분명하다면 용납하지 말고 잘 살피고 제거해야 돼.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우를 잡아. 쉽지 않은 일이죠. 여우가 쉽게 잡히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잘 잡아야 돼. 그것을 특별히 목사들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책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교회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정통적인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잘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서 분별력을 갖추어서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전 이상한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잘 확인해서 그건 아니다. 아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아닌 것이 교회 안에 싹 트지 못하도록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허물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우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교회 안에 여우들, 작은 여우들은 아직은 작은 이단 사상같이 보여도 점점 놔두면 그것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여우들이 있지 않도록 해야 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주님과 연합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내게 속하였다. 연합된다는 사실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연합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 안에 거하라.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면 그것은 죽을 수도 있겠다. 연합을 잘 유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또 백합화 같이 연합된 자들을 백합화라고 표현해서 주님이 백합화 안에서 먹이신다. 양들을 먹이신다. 백합화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신앙인격과 선한 삶의 향기를 바래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이죠. 연합된 상태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선한 그런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또 하나 여기에 그때 우리는 죄와 슬픔과 불행의 일들이 많은 어두운 세상의 여정이 속히 끝나고 이제 날이 셉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이 세상에 6천년 인류 역사의 그런 시간이 깊어졌습니다. 많은 죄악된 일들이 많고 종말을 재촉하는 것과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20세기에 돌아서 우리가 많은 징조를 우리가 종말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많이 말했죠. 이미 전쟁의 징조도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전쟁, 지진, 기근, 질병, 지금 우리가 질병,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 아마 우리 생애 가운데서 처음 하는 경험이겠죠. 이렇게 몇 년 동안 팬데믹이라는 말도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고 팬데믹,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팬데믹이라는 말은 팬이라는 말이 온 세계라는 말이고 에피데믹이라는 말이 전염병이라는 말인데 팬 에피데믹의 줄임말입니다. 팬데믹, 온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전염병이 지역적으로 좀 도는 것은 덜어 있어도 세계적인 전염병을 경험하는 건 아마 우리의 생애에서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몰랐을 텐데 하고, 그런데 이것이 벌써 몇 년 동안 계속되니 엄청난 일이로구나. 이거를 징조로, 하나님이 말세의 징조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건 할 수 없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천지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분별력을 갖고 이제 주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될 것이다. 밤이 깊고 날이, 밤이 끝나고 날이 새고 밝은 낮이 올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어두운 세상의 역사가, 슬픔의 역사가 끝나고 천국의 아침이 밝아오는 때가 올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의 새 세계를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작은 이단과 오류도 용납하지 말고 잘 살핌으로써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사오니 지혜와 분별력을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주옵시고 주님과 일치 연합되어서 성령 안에서 주님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두운 밤이 속히 끝나고 아침이 밝아오듯이 주님 이 세상의 슬픈 역사가 끝나고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께 주시는 새 세계의 시작이 곧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